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시에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록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와 이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목자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이렇게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자들은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그 양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을 잘 키워서 양털을 팔아 나의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라든지 양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양을 치겠죠. 그러나 지금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양은 원래 무식하고 양은 원래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와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가 기르는 양들의 세세한 특징까지 다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알매 수준은 어떤 알매 수준인가 15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그 목자가 양들을 아는 것은 이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의 깊은 수준만큼 그렇게 깊이 아는 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택하신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암시하시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목숨을 다시 얻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가 부르고 그들을 앞에 온 그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의 자유로 인한 권리다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권리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자유로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나는 모든 생명의 주다. 나는 내 목숨을 내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유가 있다. 누군가 그것을 나에게 강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예수님이 그 자유로운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의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좀 약간 구조가 복잡해 보입니다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자유로 인하여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데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의 양들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내보내시는 분이실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 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거나 그들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높여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왕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율법을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들을 제대로 치지 않고 오히려 그 양들을 착취하고 그 양들을 해하는 이 현실을 볼 때에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환상을 보았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 줄 아느냐? 이 나라가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주어서 그것들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느냐?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게 하신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주신 이유는 유다에게 주신 이유는 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윗 왕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왕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의 왕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과 십계명의 정신을 위배하게끔 독촉하고 있으니 그런 나라는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이 포로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7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있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참으로 있으신 분, 참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걸 두고 맹세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두고 맹세하면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지면 그 맹세가 무효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두고 맹세하면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불살라지면 그 맹세는 무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법에 근거하여 맹세를 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나라와 국가 제도가 있을 때는 그것이 유효할지 모르지만 나라가 사라지고 법 자체를 지킬 만한 어떤 권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맹세는 무효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두시고 하시는 맹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할 리 없는 절대로 취소될 리 없는 굳건한 맹세다라고 주님이 지금 스스로의 삶을 두시고 맹세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내주었다. 그동안 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 지도자들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양을 보호하라고 목자를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양들을 잡아먹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거짓 목자들을 내가 패하겠다.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패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이제 내가 직접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의 구절들 12절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잠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떠올려지게 되는 구약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는 꽤 앞부분에 있죠. 신명기 32장 우리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9절입니다.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주님이 택하신 불러세우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풍요롭게 했더니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참되게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주시고 그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품어주시며 그의 날개로 돌보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래에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신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전에 그들의 조상은 알지도 못했던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신들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더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을 향한 진노로 바뀝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같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면 우리가 기분 내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주님을 멀리하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의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분노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대할 때까지 그들을 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내가 그들을 몰아갈 것이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꺼내기 위해서 애굽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거다라는 거죠.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 놀라서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이 노래를 계속 기억하고 암송하고 불러라, 그러면서 이 노래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겨, 너희가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겨,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경고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 인간이 그러하듯이 그 진노 자체에 붙잡혀서, 화를 낸 것 자체에 붙잡혀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없는 존재에서 있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 있는 존재를 없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그 내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괴롭히고 없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나, 만일 그들이 온통 다 진멸해버리면 그 원수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킨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 이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 백성은 스스로 그 갇힌 데서, 그 붙잡힌 데서 놓여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긍휼함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바알이 어디 갔으며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아스다롯이, 너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진멸하게 될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38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너희의 우상들이 너를 돕게 해봐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당했을 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에 그들이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여호와가 바로 그다. 나 여호와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너희가 의지하는 바알이, 너희가 의지하는 아스다롯이, 너희가 의지하는 아세라가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권력이, 너희가 의지하는 명예가,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의 지위가, 너희가 의지하는 돈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너희는 내 분기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다는 말씀을 이 맥락에서 왜 하셨을까요? 나는 없어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시간의 창조자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그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소멸되는 이 인생 속에서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40절에 말하기를 이란 구절은 맹세하기를 이란 구절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내 백성을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에스겔 3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겠습니까? 그 신명기서의 그 말씀이, 그 모세의 노래에 나타났던 그 주님의 절절하신 그 음성이 지금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에스겔의 음성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실패한 왕들, 너희의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정, 너희의 실패한 유다의 왕정,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실패한 너희의 지도자들, 그 모든 역사의 실패를 뒤로하고 내가 너희에게 만들고자 했던 그것을 만들어내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목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이 주님의 음성이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 그의 목자들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 그의 결연한 목적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셔서 나라를 허락하셔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내용,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양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을 만드는 일에 구약의 역사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뒤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을 목적하시는 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그 안에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는 복된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서 계시는 그러한 지경으로, 그러한 관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나는 어떤 나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참된 나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위해 살며 나 스스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며 나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흩어진 양떼와 같은 나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된 바로 그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아시며 함께 그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삶이 그냥 흩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허무한 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영광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보혜사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그 사심으로 맹세하신 그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너희도 살아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복된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적용받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단지 허무한 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요, 그분과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누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백성답게 사는 영광으로 부는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어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떠올리시며, 나는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한 삶 한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와 동행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의 역사와 지나간 모든 시간과 우리 모두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미래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허무한 대로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그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